마가복음 49번 메시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노예 구주의 죽음과 부활, 네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삼일성에 관한 추가의 말씀을 주기 원합니다. 삼일 하나님.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는 구분된 단위로서의 삼일성의 셋을 봅니다. 즉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땅에 계시며 영은 공중에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은 이 셋이 하나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 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인 요한복음 1장 14절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었으며 말씀이 육신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의 큰 비밀, 즉 하나님이 육신 안에서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 요한복음 1장 14절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모두 같은 문제를 언급합니다.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육신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이 구절들을 함께 놓을 때 우리는 예수의 잉태를 위한 성령과 성육신을 위한 아들과 나타남을 위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은 영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자신이 하나임을 가리킵니다. 한편 삼일성의 셋은 셋이며 다른 한편 셋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일, 즉 셋 하나로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삼일, 즉 셋 하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원칙으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의 인성을 암시하는데 이는 구속하는 피 흘림을 위해 필요했으며 그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주님의 신성을 암시하는데 이는 구속하는 피의 영원한 효능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이 피가 그 영원한 효능, 곧 공간에 있어서 무한한 효력이 미치며 시간에 있어서 영원히 지속됨에 있어서 신성한 보증이 있는 하나님의 타락한 피조물을 구속하기 위한 참사람에 합당한 피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죄는 그것을 깨끗해 하기 위해 인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는 참사람의 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는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그분께 우리를 위해 죽으실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분이 하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우리의 죄들을 깨끗히 하기 위해 흘릴 수 있는 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구속하는 피의 영원한 효능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성은 그분께 우리의 구속자와 대속자가 될 자격을 주었으며 그분의 신성은 이 자격에 영원한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가 될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성에 의해 우리의 대속자가 될 자격이 있으며 그분의 참된 사람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은 그 효능을 보증할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 보증이 주님의 신성입니다.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자격의 영원한 효능을 보증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 사람 예수이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한 존재임을 지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으로, 즉 인간의 본성과 신성의 본성이 있는 분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무언가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가르침과 전통적인 가르침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당신은 어떤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어떤 가르침들이 세대를 거쳐 내려온 전통적인 교리에 근거한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분별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취한 것, 죄들의 문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취한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들의 문제와 우리의 범죄와 허물과 죄스러운 행위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되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이에 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 둘째로 그리스도의 죽음, 즉 만유를 포함한 죽음은 죄를 처리했습니다. 죄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는 쉬워도 죄를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죄들은 행위들과 범죄들과 범과들과 허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 안에서 보내사 죄에 관하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합니다. 죄를 정죄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죄의 육신의 모양 안에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과 우리의 체험에 따라 우리는 죄가 사실상 죄된 사탄의 본성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죄의 근원입니다. 죄는 사탄의 발명품이며 사탄 자체가 죄의 요소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사탄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죄는 살아있는 그 무엇이며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하는 그 무엇이며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속이며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사탄의 죄된 본성이 인류 속에 주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을 때 사탄의 죄된 본성이 사람 속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우주 안에는 성경에서 죄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죄는 단지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안에, 즉 우리의 육신 안에서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외적으로 죄들과 범죄들과 범과들과 허물들이 있으며 내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 우리 죄들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죄를 심판하고 정죄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정죄되었음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정죄에 대한 예로 불완전한 건물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허물어버려야 할 가련한 상황에 있을 때 정부는 그 건물을 정죄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육신 안에 있는 죄는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통해 정죄되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 사람의 죽음에 의해 죄는 정죄되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처리된 세 번째 문제는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와 비슷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사람의 놀라운 죽음은 만유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포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영원한 죽음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창조.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모든 옛 창조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인간들로서 우리는 옛 창조의 주도격이며 옛 창조를 대표합니다. 사람, 즉 옛 창조의 대표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든 옛 창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사탄. 더욱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죽음은 사탄을 멸했습니다. 이에 관해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것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육신 안에 있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사탄, 곧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세상 조직. 성경은 사탄이 세상이라 불리우는 사탄적인 조직을 형성했다고 계시합니다. 세상, 즉 사탄적인 우주를 통해 사탄은 그의 찬타라는 소나기 아래서 타락한 인류를 조직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 조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조직이 사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 즉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을 때 세상도 역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 주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이 십자가 위에서 멸해졌을 때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났습니다. 자동적으로 사탄과 관련된 세상 조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옛 창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든 옛 창조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멸망당했을 때 세상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규례들.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에 의해 처리된 다른 문제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의 영원한 죽음은 인간 생활과 종교에 속한 다른 규례들을 폐하시고 무효화시켰다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인종차별과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죽음에 의해 폐해졌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해방. 그처럼 많은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또한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은 그분 안에 있었던 신성한 생명을 해방했으며 이 생명은 많은 밀알들을 산출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은 죄들과 죄와 옛사람과 옛창조와 사탄과 세상과 규례들을 해결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죽음은 그분 안으로부터 신성한 생명을 해방했습니다. 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의 의미를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주의 창조보다도 더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삼일 하나님은 영원 과거의 그분의 신성한 계획 안에서 아들, 즉 신성한 신격의 두 번째가 성육신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오순절날에 한 베드로의 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이 뜻으로 인해 신성한 삼일성의 두 번째는 창세전에 곧 영원 과거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정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은 창세로부터, 즉 하나님의 타락된 피조물들이 존재할 때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때로부터 어린 양들과 양들과 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의해 예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예표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참 어린 양이신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때가 참에 삼일 하나님은 신성한 삼일성의 두 번째, 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인간의 몸을 취해 성육신을 통해 오심으로 삼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다시 말해서 예표되었던 희생들과 제물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룩해됨을 위한 유일한 희생과 제물이신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도록 십자가 위에서 드려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한 영원한 죽음을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죽음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깨끗이 치웠으며 새 사람을 산출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해방했는데, 이 새 사람은 왕국의 씨, 왕국의 유전자의 궁극적인 완성, 즉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될 궁극적인 완성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영원한 죽음.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1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도 엄청난 문제라는 사실로 인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사람의 영원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로서 죽으신 분은 단지 하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보다 더 위대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상적인 방법으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에 따라 죽으신 분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과 그분의 죽음은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죽음, 즉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깨끗이 치웠으며 새 사람을 산출하도록 신성한 생명을 해방했습니다. 결국 이 새 사람은 왕국의 유전자의 완전한 발전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